이제 오늘 이 말씀 1절, 2절은 서론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은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는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19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아마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는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약한 30만에 이를 정도로 소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성도들.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성도들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말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들은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고 하면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무엇을 위해?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들을 위해 빌어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막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두 단어가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귀한 단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은혜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 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은혜는 뜻이 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뭔가 하면 평화는 뭐 말 그대로 평화죠. 그런데 이 평화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평화의 1차적인 뜻은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섬길 때 가끔 묻습니다. 요즘 집안이 조용하나? 집안이 평화롭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예, 요즘 보기 드물게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근거로 그래 이야기하나?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안 싸우십니다. 요즘은 덜 싸우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싸움에 지쳐 있어가지고 평화는 뭔가 하면 안 싸우면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싸우지만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뭔가 하면 겉으로 싸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 우리 내면의 적대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언어로 하면, 히브리 언어로 하면 샬롬이죠. 샬롬. 이거는 완전함, 행복,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평화를 이루셨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찾는데 지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는 그 하와 그리고 또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이제 소위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렸나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8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을 때 그리고 죄 중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모습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숨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9절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0절 대답을 하죠.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왜 숨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숨었다고 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담이 왜 숨었죠?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숨었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숨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장 마지막을 보면 23절 24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신라군입니다. 신라군. 이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숨고 그들은 하나님께 내어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가끔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공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졌지만 그 꽃을 달고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잎사귀도 무성하고 꽃도 아름다운데 나무가 꺾여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한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 울창한 잎이 있지만 그것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내어 쫓긴 인간의,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무엇을 또 잃어버렸느냐? 자신과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정말 뱀이 약속한 게 이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옷장사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구절을 메모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옷의 시작입니다. 패션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자신을 향해 근원적인 수치심을 갖게 됐어요. 자신에 대해서 근원적인 수치심,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이 옷은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 잎일 수도 있고 세월이 바뀌면서 명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 수치심을 다양한 옷을 통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내면에 뭐 요즘 심리학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니까 우리 내면, 우리들의 그 불안함, 그 불안함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을 향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혹시 자기가 좀 자랑스러우신가요? 정말 자랑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정신과 하시는 최정근님 만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렇게 그 수치심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는 천재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수학은 자신 있었습니다. 수학.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갔는데 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 머리 좋은 애들이 많더라.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데 또 보니까 집안도 너무 좋아요. 집안이 너무 좋은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절망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에는 제가 뭐 이부터도 한번 했으니까 제가 그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수치심은 제 노래 원래 18번이 개똥벌레인데 신정원 집사님이시죠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 그 개똥벌레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시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 다음 뭡니까? 저기 개똥무덤이 옆에 있는 분 보고 개똥무덤이 네 집이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집은 개똥무덤이다. 그리고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도 멀리 날아갑니다. 후렴이 앞근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거는 여기는 별로 감동이 청년들한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애들은 크 뭔가 이렇게 좀 장단을 맞춰주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가사 난난난나나나 그 다음 뭐죠?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우겨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아무리 우겨봐도 결국은 뭐냐? 너는 개똥이라는 겁니다. 가슴을 내밀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친구를 구해도 모두가 나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돼. 이쪽은 절망하고 완전주의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과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남자 망신은 아담 할아버지가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먹었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하와 보고 무슨 너 왜 먹었냐 그래 또 이야기합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무엇이냐?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저는 이런 말 하고도 아담 할아버지가 900세까지 살았다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그 바가지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정말, 예? 정말 그는 뭐 평생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수가 되고 박살이 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이 녀석들이 돈 줄 때는 말 잘 듣다가 한 번씩 수 틀리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러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죠 사실은 애들. 이 세상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바로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를 내한테 붙여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하느냐? 창세기 4장을 보면 형제지간에는 또 뭐합니까? 형제지간에는 살인이 있는데 그 살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사람을 죽이는 거. 비교의식.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한 신앙 좋은 참 어느 왕이 두 사람 불러서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줄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는 네가 네한테 주는 것 더블로 주겠다. 더블로 배로 주겠다. 갑절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잖아. 이제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 요즘 왕이.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거 구하면 옆에 있는 인간한테는 더블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왕이시여 결정했습니다. 뭘 줄까? 저의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이 사회를 가장 비참하고 싸움으로 전쟁터로 만드는 게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는 책임전가. 그리고 또 정말 비교의식. 그래서 조금만 잘 나가면 미워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조금만 못하면 짓밟아 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디와 평화가 깨지느냐? 일과 평화가 깨집니다. 일. 우리 인간은 뭔고 하면 일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저주죠, 저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할 거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근데 이거는 거의 극복이 됐습니다. 이제 무통분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웬만큼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수고하고 자식 낳는다. 이거는 세월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잘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하는데 두 번째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여자들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말씀 같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여인이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좀 장단 맞춰주면 좋은데 그냥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4장 7절에 똑같이 한번 나옵니다. 4장 7절에는 분위기가 뭐로 바뀌느냐?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부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는 것 보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장 7절 마지막을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뭐죠? 죄는 지금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 너의 소유로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요구 받아들여서 안 된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 아내들은 남편을 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합니다. 이것은 소유욕입니다. 여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욕이죠. 그런데 이 소유욕에 대해서, 소유욕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장단을 맞춰주지 않고 짓밟습니다. 너를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아담 이후로부터, 죄송한 말씀인데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소유하려고 원함은 남편인데 그런데 그 남편은 언제나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스리고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유욕과 지배욕, 정복력이 피 튀기게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인들은 가정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귀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내들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말씀 듣고 나면 한마디만 해줘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이고야, 그동안 이렇게 죽어갔구나.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자분들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괜찮습니다. 남편도 죽어갑니다. 남편은 어디서 죽느냐? 이게 홈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내의 말 듣고 먹지 말란 건 먹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저주를 받느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정에서 죽어가지만 남편들은 땅에서 죽어갑니다. 거기에서 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18절,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러니까 땅에서,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볼때 남편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다면 남편들은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19절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남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그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도대체 인간이 누군가? 이 세상의 실체는 뭔가?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입에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완벽하다. 정말 완벽하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나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비교의식과 책임전가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가정에서 죽어가고 있고, 남편들은 일터에서,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노력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언제나 교회에서 배웠던 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꿈이, 저도 원래 물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꿈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노벨 물리학상을 한번 받아보는 거였어요. 꿈은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만약에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합니다. 소감을 물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말 한마디 하면 저는 바로 휴거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땅을 벗어나서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언제나 마음에, 야, 바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모범생 착해야 돼. 남들하고 달라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간이 상실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어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은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에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평화가 내 것이 될수 있구나.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의 존재의 모순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노력해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거 내가 받아들일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런 자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널 위해 줬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하면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놀랍게 발견한 게 또 이거였어요. 내 자신의 고귀함, 가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불할 정도로 좀 표현이 그런데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는 저 자신에 대한 태도, 이해를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지금 모순덩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 너무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은 저에게,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경쟁 상대였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이 한국 교육의 부작용이죠. 모든 사람이 저에게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찌른 모순덩어리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이 이 모순 속에 빠져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놀랍게도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람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픔 많은 가정,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여건,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구나. 정말 모순과 우리들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힘들게 했던 가정,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소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희들이 대학을 딴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을 믿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부족한 게 없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런 모순과 한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00년도니까 2000년, 2001년도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 우리나라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 이렇다. 그러면 거기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해. 야, 누구 나라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누구 나라. 우리나라 봐라, 우리나라 지금.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줘. 정말 과거에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 내전과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우리 민족의 부족함들, 아픈 상처들, 누구도 사멸 수 없는 우리 백성들의 한,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문제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민족이 하나님 만났을 때 소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됐어. 그때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축복해주는 사람들,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와 모순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또한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마음에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